이 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의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흠없이 지켜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생 동안 영과 혼과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흠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상처나 고통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내가 받고 있는 또 내가 받을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잘 해결하면서 살아왔느냐,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몸에 난 상처라는 것도 잘 낫거나 또는 낫지 않고 심각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되겠죠. 상처를 잘 관리할 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낫고 아물게 되지만 그 상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덧나게 되고 때로는 그 부위가 심각하게 나빠지기도 합니다. 마음도 이와 똑같죠. 마음에 난 상처를 잘 관리하면 그 상처는 낫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이전보다 단단해짐을 체험하게 되지만 면역이 강해지는 거죠. 마음의 면역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은 그 덧난 상처 때문에 오히려 병이 들고 이전보다 약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상처를 잘 낫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선이 될 겁니다. 오늘은 대림제 3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대림제 3주일을 차선주일로 정하고 나눔의 마음을 연말이라는 분위기와 함께 어울려서 기억하고 표현해보자 라고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차선이란 뭐쯤 되겠습니까? 단지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나보다 처지가 궁궁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나눔을 함께 하는 것이 차선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차선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차선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차선의 근본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마음 위에다가 물질을 얹어서 나누게 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의 근본에는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였던 이사야 연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해방을 주고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주는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앞서 말한 자선의 이런 근본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해방과 그러한 석방은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석방과 해방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왔던 그 불덩어리 같고 그 바위 덩어리 같았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나는 비로소 해방과 석방을 맞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마음 또한 그리 단순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이 마음 또한 사실 수만 가지의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이런 것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마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저도 있을 정도로 용서라는 것은 수만 가지 모양입니다. 뭐 그 예를 든다면 연말을 맞아서 이 연말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와본다면 저는 성냥팔이 소녀라는 이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안데르센이라는 동화작가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19세기의 어느 12월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유럽이니까 어느 날의 아주 추운 밤이 배경이 되겠죠. 찬바람이 몰아치는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성냥을 팔고 있는 이 누더기 차림의 소녀는 성냥을 하나도 팔지를 못했고 그대로 돌아가면 집에 있는 주정뱅이 아빠인지 삼촌인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삼촌에게 폭행을 당할 것 같아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위를 피해서 그나마 피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앉은 소녀는 손이라도 녹여 보고파서 성냥을 키게 되죠. 그런데 성냥 하나를 킬 때마다 신기하게도 소녀가 마음속으로 늘 바랬던 풍경들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따뜻한 난로가 나타나고 또 한 번은 화려한 만찬 식탁이 나타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함께 보게 되죠. 하지만 성냥불이 꺼지면 그 환영들도 이내 사라져버리고 이윽고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걸 소녀가 보고 읍조립니다. 유성이 떨어지는 건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뜻이라는데 누가 죽었을까라고요. 그리고 소녀가 다시금 성냥을 켜자 생전에 자신을 무척이나 아꼈던 외할머니가 나타나고 그 할머니와 함께 소녀는 그 어려웠던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아주 슬픈 동화죠. 하지만 이제 소녀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때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동화가 도대체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보일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동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리고 이 주인공 소녀에게서 저는 물론 작가가 그렇게 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관점, 하느님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에 대한 증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소녀는 세상을 원망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냥을 사주지 않은 그 자비심 없는 행인들을 원망하거나 욕하지도 않고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친척 삼촌도 탓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한 세상을 탓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소녀가요. 그 모든 고통의 상황을 소녀는 그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 또 남을 탓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냉혹하긴 하지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소녀에게 하느님이 내리는 궁극적인 선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무슨 용서가 되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조금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의 드라마 중에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 드라마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여러 가지 모양의 주제로 사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던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여인이 여러 남자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귀신이 되어가지고 그 남자들 하나씩 찾아가게 되고 그들을 한 명씩 자신의 방식대로 죽이게 되죠. 그러자 저승사자 같은 인물이었나요?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그 여자 귀신의 복수를 막아서고 아무리 복수라고는 하지만 당신의 아무리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그 복수 또한 죄가 된다면서 그 여인의 복수에 대한 죄값으로 그 여인의 살인에 대한 죄값으로 그 여자 귀신의 혼을 소멸시켜 버렸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 세상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 희생자, 당사자라면 그 분노와 증오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선골이 왜 이렇냐면 여러 가지 불만들을 터뜨리죠. 그 불만들 때문에 내가 매번 속이 시끄럽고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환경을 함부로 사용해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그러한 사람들의 무신경함 때문에 나의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마음조차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러한 자신의 불만을 적고 오롯하게 죽음을 택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요한은 구세주를 증언하러 왔던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지만 그 또한 중간에 자신의 이러한 소임, 그런 구세주를 의심을 했던 적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구세주에 대한 자신의 세속적인 기대치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구세주의 상이 있었고 그 상에 맞춰놓은 자신의 욕심이 있었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세상에 대한 용서, 자기 삶의 배경에 대한 용서도 용서의 한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성냥팔이 소녀의 그러한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도 가지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내려놓고 해야 될 작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분노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좋지만 심지어 그 일이 정의와 선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근본 바탕에 미움이나 증오가 깔리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이 정의와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의와 선이 그 신념에서 나오게 되는 분노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를 예를 든다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다음에 또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옆에 있던 두 사람도 같이 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고해성사를 보시죠. 고해성사를 볼 때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고해성사를 봤을까요? 그거는 죽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하느님의 생명을 내가 죽인 것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보신 겁니다. 자기 분노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자선은 용서입니다. 그런 냉혹한 세상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용서의 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출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용서는 기다림이라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다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보다 더 큰 선물은, 더 큰 해방과 석방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비자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정식 입문하게 되는 세례성사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란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란 그 기다림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그 기다림에 대한 의심이 들지만 그것을 용서라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그 기다림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은 자신의 욕심이 커져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란 그런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하느님의 뜻을 채워가는 작업이 됩니다. 오늘 새롭게 교회 구성원이 되시는 예비자분들이 용서라는 자기 비움 안에서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